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중심 도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길갈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4,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왕국의 중심 도시이자 동시에 예배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 종교 중심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넘어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8절에서 9절입니다. 13장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곳 길갈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죠.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번제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신정정치 국가에서 왕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길갈에서 사울이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중심지에서 이 두 가지 핵심을 다 놓친 셈입니다. 이후에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14, 15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 길갈을 예배의 중심지, 정치 중심지인 길갈을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관한 일종의 막간 삽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이 막간 이야기라면 13장과 15장이 연결이 되겠죠. 13장에서 길갈을 사무엘이 떠났는데 자 이후에 15장 1절에 가면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이 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차 사울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합니다. 15장 1절 그리고 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재차 기회를 주죠.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2절하고 3절에서 말한 후에 4절에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군대 21만 명을 신속하게 모아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남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입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 히브리어로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나함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곳에서는 안타까워하다, 마음 아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 아파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이번 설교 말고 다음번에 좀 더 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달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울부짖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사울과 사무엘이 어디 있는가 이 지명을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5절에 따르면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마도 이 둘은 아말렉 성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 관한 마음을 들은 이 사무엘이 이제 그 말을 전하러 사울을 만나러 가는 중에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든지라. 길갈은 예배 중심지입니다. 길갈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갈멜에 이르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뒤에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죠. 길갈로 갔으니까 예배를 하러 간 것인데 근데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지명을 따지면 이 아말렉성 근처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울은 이미 길갈로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떠나는 중간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길갈로 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길갈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입성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십니다. 4장 22절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볼까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구나. 그 신은 우리를 쳐들어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한 그런 힘이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강물을 마르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의 간담이 녹은 이 시기가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격하면 대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에 간담이 녹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최적기에 전쟁에 나설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회복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군인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전쟁에 나서기까지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 지휘관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순전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가?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할례 받지 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인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어떤 표지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어떤 단순한 외적 행위를 넘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담은 어떤 그릇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죠.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나서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드디어 길갈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나오죠.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굴러갔는가? 첫 번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은 그 1세대를 조롱했던 그 적들의 그 모함 또 그런 어떤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할례를 행한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행한 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죠. 즉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한 곳이라는 그런 면에서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확인하고 이후의 세대들도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입니다. 특별히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속에서 가시화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왕 사울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즉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놓쳤는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 일부를 남깁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본문에 따르면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는가? 제가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길갈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사실에서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왕이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그 행동 이후에 자신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욕망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설명입니다. 사울은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말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결국 불순종을 낳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 되었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초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왕권 자체는 독이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영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내용이 방금 읽었던 25장 1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혹 때문에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음행을 동반한 우상숭배에 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그들을 숭배할 때 신전 옆에 어떤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음행을 벌이면서 동시에 신들에게 경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가담을 합니다. 가담하지 말아야 될 일에 가담을 하자 그자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안 목전인 모압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을 드디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과 동시에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오랜 기간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축적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임과 동시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얼마든지 죄에 가담할 수 있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 그 내용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거기서는 더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살벌하게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 바알부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전혀 반대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임을 놓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 역시 축복의 땅이 아닌 굉장히 위태로운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놓친 상태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오히려 그 현실이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결국 누가 나서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가 바알 부월 사건 이후에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그치고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2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굉장히 살벌해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살벌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떼어서 놓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죄악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땅이 얼마든지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40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갖다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ta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진 후에 먹어야 되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은 깊이 소화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착안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런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습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정말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보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달구나, 달콤하구나, 시편에 나온 것처럼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했을 때 그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쓰게 만듭니다.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요한은 말씀을 먹었을 때 배에서 쓰다라고 했을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소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죠. 왜 쓸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라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소화했을 때 우리의 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거나 아니면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 거룩한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말인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왜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정말 악하다라고 비판하지만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비판하는 그 악에 우리가 끌린다는 점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들이 악하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리고 일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악에 동참하고 그 악에 끌린다는 점,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사울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울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타 종교와 굉장히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죠.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가 불순종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과 그 전반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이제 끝났어, 왕위를 폐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지만 그 후회라는 단어는 마음 아프다, 안타까워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왜 그래? 라고 바로 매를 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내용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완벽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그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탄주일이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동행하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탄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주님, 성탄주일 아침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